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호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과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갈들 때문에 아니면 가시덤불들 때문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도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자갈과 가시덤불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온 수많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또 다시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잘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살레를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학관을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내가 아무개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2015년 여름 독일에 사는 절친한 친구를 방문했다가 종교개혁의 삼두마차였던 마틴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 세 사람이 활동했던 곳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을 여행하면서 길가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교회를 들어가 볼 때마다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외부건 내부건 아무런 치장이 없고 상징적인 아이콘들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덩그라니 직사각형 창문이 몇 개 달린 직사각형 건물로서 외부와 내부 벽은 한결같이 하얀색 단색이었고 내부에 들어가면 나무로 된 딱딱한 긴 의자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설교단 가운데 달려있는 십자가 상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많은 성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테인글래스도 일체 없었고 올겐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 교회와도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 교회 개혁교회들의 모습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서서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녔던 장로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도 밋밋한 직사각형 건물에 창문이 몇 개 뚫려 있었고 사각형 창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1,5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중형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늘 에어컨이 24시간 나오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수준 높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교회 예배당에는 전자울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차려입고 교회 온 많은 분들이 그 땀 때문에 화장 다 지워지고 또 피아노 한 대가 띵땅띵땅 거리는 소리로 귀를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 거냐, 에어컨을 놓느냐 마느냐, 전자울겐을 사느냐 마느냐. 제가 지난 14년 동안 매주 바로 여기 TPC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제가 다녔던 개혁주의 교회 예배당의 특성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짓고 일체 치장하지 않는 것은 100% 의도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캐톨릭 성당의 그 수많은 성상들 다 깨뜨리고 또 스테인글래스들 다 깨뜨리고 예배당 안에서 일체 시각 예술을 거부한 것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캐톨릭 성당에서 수많은 성상들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식물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보수주의 교회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술을 금합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소속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 The Churches of Christ는 소속교회가 4만 3천 개나 됩니다. 지금도 악기 사용을 금합니다. 아카펠로로만 찬송을 부릅니다. 물론 칼빈도 예배드릴 때 악기 사용을 금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 예배와 유스 예배에서도 연극이나 댄스를 일체 허용하지를 않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연 예술이라는 것, Performing Art라는 것, 그 많은 교회가 아직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별 차이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혼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미국 교회처럼 예배당 창문을 3면에 걸쳐서 스테인글래스로 만든 것, 이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벽에 상징물들을 좀 붙여놨는데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예배당, 이상적인 예배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인간 권위자의 대답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25장서부터 27장에 걸쳐서 성막 자체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로 끝날 수 있는 것, 두 절로 끝날 수 있는 것,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한 사람 옷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무려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30장에서는 성막 안팎에서 사용할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나무를 베고 자르고 만들고 깎고 두드리고 새기고 바느질 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공교하게 해야 했습니다. 공교하게 기술적으로 해야 됐고 아름답게 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각종 색실로 그룹을 수놓을 때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러 가지 색실로 천사의 모습을 갖다가 수를 놓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공교하게 수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장인,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들이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자신의 거룩한 예술가로 부르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를 지명했다고 그래서 그로하여금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며 부살렐을 돕게 하며 하나님의 성막과 가구와 기구들 만들 장인들은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예술가들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지명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부살렐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예술가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주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이름, 나의 장막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장막이다, 피난처시다. 또 하나는 내가 짓는 장막은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냥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다. 주권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쓰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들을 낳게 하시고 두 사람의 이름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살렐을 메스터 장인으로 부르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2절 바로 다음에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택하신 다음에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저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자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첫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둘째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지 않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하는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오순절 사건 1470년 전에 벌써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성령 충만케 하신 목적입니다. 왜 성령 충만케 했다고 하시는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기 위해서. All kinds of craftsmanship이라고 합니다. 장인들의 온갖 재주, 손재주,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셨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1차적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들 성령 충만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다.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다. 다윗과 같이 에봇을 벗어버리고 우통을 드러내고 신명나게 춤을 췄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경 최초로 부살레를 성령 충만케 하셨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은 장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기술, 이거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라는 표현이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셨을 때는 그것을 모두 합쳐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데 필요한 이해력을 주시고 복잡한 것들 만드는 데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들도 주시고 그 외에 온갖 장인들의 기술을 다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를 보면 무릇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모든 기능공들에게 기술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수석 장인, 부수석 장인뿐만 아니라 도울 모든 사람들한테도 주셨다.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면 그 임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은사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러 가지 예술적인 재주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이들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이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기술을 주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새가족반을 마치고 나면은 소위 그 사람의 은사 인벤토리를 하게 합니다. 설문지를 줘갖고 자기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X표를 하고 우선순위를 하면은 나중에 공식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 분야다, 저 분야다, 그러니 이 분야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 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회개 일을 했으니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당신이 학교에서 가르쳤으니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학문이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첫 제자로 뽑으신 12명은 세상 학문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이 전혀 없을수록 수천 배 낫습니다. 왜? 쓸데없는 세상 지식을 떠들어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건 아니면은 남 암살하고 다녔던 사람이건 아니면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 탈취해 먹던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을 부르셔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엉터리로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기에 영적인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하고 유명한 반주자가 반주해도 인간의 아름다운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좋은 합창 발표회였다, 좋은 관현악 연주회였다, 그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의 합창과 연주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들을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4절을 보면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합니다. 부살렐은 다양한 매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과 은과 노수를 다루는 금속공예가로도 일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보석공예가로도 일하고 나무를 새겨 만드는 목공예가로도 일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필요한 재능을 주신 후 7절서부터 11절에서 이들이 만들 성막과 모든 기구들과 의복을 언급하신 후 관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서 쓸 향유까지 언급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무릇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의욕과 열심과 재주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지시한 그대로 만들지니라. 내가 지시한 그대로 만들라고. 교회당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지시한 그대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만든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예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짓느냐, 그 안에 무엇을 놓느냐, 무엇을 다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은 비상적인 것을 뚫고 들어가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성막 안에 있었던 것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증거궤와 그룹,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물두멍,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진설병, 상,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선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등잔대, 하나님의 빛, 생명의 근원인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꽤 정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안팎에 적지 않은 장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각 예술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신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전도자들이 아니라 미술가 장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메스터 시각 미술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셨는가? 우리는 보고 느끼는 것도 듣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할 때 언어를 통한 소통에 과다하게 많은 경우는 배타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입으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형적인 개혁주의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높은 설교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일체 주님의 계시를 볼 수가 없고 목사가 떠드는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니 모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개혁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그 중에 한 통로만을, 한 매체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거예요. 설교 이거 하나. 교회에서는 딴소리 하지 말다. 설교. 그리고 그 중에 좀 진보적인 교회라면 하나를 더해서 찬양. 그러나 찬양할 때 소리는 내지 말라. 악기 소리는 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또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만.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것을 고집하는 세례. 우리 교회의 전통 무시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전통으로 세워놓은 거라면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줄을 믿고 교회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늘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도 이 말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최종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항상 그 문장을 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보고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그 부분 말고 수많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적용해갖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방법, 우리 그 습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만드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처럼 창조하는 인간으로, 그리고 창조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 장인이시라는 것, 이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그리고 다른 인간이 지은 것을 보면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된 세상에 찌들어 사는 가운데 정말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만든 것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싸구려 영화 보고 기뻐하고, 디즈니 월드에 가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이것 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매일 따지는 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교리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린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만드신 풀 한 포기 보고 감탄하지를 않아요. 꽃을 보고 감탄하지를 않아요. 우주 만물을 보고 감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예술가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시청각 세대에게 경건한 영화 제작자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영화를 본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화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파워풀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믿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잘 아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자세히 강해 설교도 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로마서 주석서들을 다 봤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복음에 따라 사는 삶과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간결하게 가장 잘 그린 그러한 그 미디엄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영화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위대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받지 못한 은혜를 빅토르 휴거가 쓴 레 미제라블 이 영화 한 편에서 받은 거예요. 뭐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에 그거를 보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Regarding Henr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세속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통해서 파워풀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파워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인간 승리를 본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술의 사용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술의 남용은 경계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어떤 장식물도 상징물도 사람도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분산시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예술의 사용은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개신 교회들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목욕 물과 함께 애를 같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때 베낀 그 물만 버릴 것이지 애까지 버리면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크린을 사용해도 목사와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함으로써 가뜩이나 예배에 관심 없는 성도들의 관심을 엉뚱하게 엉뚱한 대로 돌리는 죄를 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억과 이해를 도울 하나님 말씀과 찬양 가사 이런 것들만 올리는 거예요. 누가 특송을 해도 옷을 현란하게 입고 화장과 치장을 많이 하지 않아서 모든 관심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에 교회에서 예수를 사용하되 조심스럽게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공교해야 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의 집은 아름다워야 한다. 왜? 하나님의 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잡하게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데 전셋집에서 주님 사시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깡통교회가 있습니다. 그 틴으로 그 지붕이 되어 있는 교회라서 예배드릴 때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교회가 꽤 큰 교회라서 부목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수입의 60%인가 70%를 선교에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깡통으로 된 집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깡통 집에 살게 하시고 자신들은 딴 집에 살면서 깡통 교회를 자부심을 갖느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는데 왜 교회를 짓는데 돈을 남용하느냐 하면서 학교 건물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뭐를 한다. 교회의 본질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때우고 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그 푼돈 가지고 남 돕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러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는 와서 딴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른다면은 교회는 사람이 한 명 있건 세 명 있건 아무도 없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상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 사명이 그겁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주중에 여기에다 빌려주고 저기에다 빌려주고 해갖고 우리 교회는 참 다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체 교회가 없기에 또 지금 있는 재정적인 상황 갖고는 깡통교회밖에 없기에 그곳에서 중간 과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소박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하나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거북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매일 계실 수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글래스는 모두 성경적인 의미로 충만한 글래스들입니다. 언제 한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 그림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모든 종류의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예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예술이든지 어떤 세부 분야를 전공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허영을 충족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예술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린이들과 유년주일 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짧게 삽화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뛰어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은 네 컷으로 금방 그림을 그리는데 그 놀라운 재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주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다양한 차원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미술에 관한 한 저 같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달란트 받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형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시각예술의 은사, 청각예술의 은사, 그리고 또 무용 같은 예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 부엌에서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다양한 재주들, 이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주십니다. 나는 재주가 없다 하고 뒤로 자신을 빼는 것, 이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주어진 일 누구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엑셀런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엑셀런트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엑셀런트와 우리가 말하는 엑셀런트의 기준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엑셀런트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한 음대 교수를 돈 주고 불러옵니다. 솔리스트도 유명한 음대 교수 소프라노를 돈 주고 불러와서 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엑셀런트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해 갖고 밥 먹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갖고 도달하는 그런 엑셀런스가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학문이 없는 무식한 투박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뽑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엑셀런스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수준에 상관없이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게 엑셀런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살레를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입을 통한 복음 선포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재주를 사용해서 뭐를 만드는 재주까지 사용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을 자꾸 혼동시키고 딴 데로 돌아가게 하는 쓸데없는 장식물들이 많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돕고 주님 예배를 돕는 것 몇 개 있는 것,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하는 것.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이거를 다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데 합당하게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는 아무 인정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좋은 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직분도 허락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직분도 허락하시고, 성가대에서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것을 의논하는 목회위원회 직분도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 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천상의 지혜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사용해서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